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나누었습니다. 예, 이곳은 그 유명한 갈멜산 장면입니다. 마침내 갈멜산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합 왕과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백성에게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유구무언, 예, 묵묵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대여섯 시간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대답 없는 이름이요. 예, 오후부터 해질 무렵까지는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처럼 불렀는데 역시 대답 없는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을 때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았고, 예, 본래 있던 제단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다 허물어 떨였던 것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선지자를 그 아래쪽 기손 시내가로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산으로 올라가서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뚫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5km를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 요렇게 우리가 나누어 살폈습니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할 줄 안다. 바른 선택을 할 줄 안다. 예, 북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택하라고 했지만 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세속적인 가치관 사이에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둘 다 택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처음에는 참 어리석게 보이고 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었다고 판결이 나곤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 1980년인가 쯤으로 기억되는데, 예, 이런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죠. 지금도 사람들이 한 번씩 없는 거 있죠.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그 TV, 그 칼라 TV가 나오고 나서 그 칼리 TV 선택할 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 실제로 TV 그 교체 주기는 한 7년, 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비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오름을 따른다. 감회산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촉구에도 머뭇머뭇하기만 했습니다. 예, 그들이 수백 명, 아마 수천 명 이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잡았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들의 태도는 옳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항상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의 선택 기준은 다수나 이익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이어야 합니다. 10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을 구별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많은 비를 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가만히 있으며 무의도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고 거기다 물을 가득 부어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무릎을 꿇어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사람이 행했던 일과 하나님께서 행했던 일이 또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필요하면 약도 뿌리고 하는 것은 전부 자신의 역할입니다. 다만 대신 하나님 역할은 비가 내리게 하고 햇빛이 내리쬐게 하고 바람이 불고 등등입니다. 농부가 자기 할 일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행함은 바른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이번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열왕기상 18장 21절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천천히 한번 암송해 봅시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오늘 예, 본문 1절에서 8절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예,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죠. A번 아합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한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 왕비는 사신을 보내어 말하길 내일 이맘때에는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1절 2절 읽어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난 신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시라. 예,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겠다는 것이죠. 예, 아합왕이 이세벨과 나눈 대화를 보면 평소에 그의 영향력 아래 참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아합이 공처가인가? 예, 그 영향을 틀림없이 많이 받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면서 아마 객관적인 팩트만 전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견해, 마음, 감정 이런 거 다 섞어서 전했을 거예요. 아합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사건을 보고 회개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몰래 자객을 보내서 엘리야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신을 보내서 이제 그 공개적으로 죽이겠다고 하거든요. 예, 그것은 그 자신이 키우던 바알 선지자가 공개 처형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죽임으로써 이제 그 소위 이제 과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까불며 죽는다고. 예,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고 한 것은, 예,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최고의 맹세, 막 꼭 뭐 이루어질 맹세 이런 거 할 때는 다 그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8장의 분위기와 19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18장이 무슨 그 승전가 같다면 19장은 무슨 장송곡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비번 이세벨 왕비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 선지자는 사황과 함께 어디로 도망하였습니까? 3절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3절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동사 보다, 일어나다, 도망가다, 그 떠나다가 제일 먼저 순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가? 그 중요한 그 단어가 그 3절에 있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보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세상이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이면 비례적으로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142km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그건 직선 거리일 거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훨씬 더 긴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한다면 이 갈멜산이 북한산에서 이 일이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까지 도망간 걸로 그 세상 하느냐면 저 해남 땅끝 마을까지. 예, 그 이스라엘의 국토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부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지점입니다. 그 아래는 그 남방 네게브 사막이 이어지거든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과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까지는 그의 모습이 개선장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 왕비의 힘이 크게 보이니까 예,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것이죠. 또 어쩌면 그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굉장히 영적인 어떤 기류가 많이 흘렀다면 또 약간 달랐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예, 그냥 변화의 동기만 제공할 뿐입니다. 스티븐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하룻길쯤 더 걸어 한 로뎀나무 아래로 가 거기에 앉아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예, 이제 부엘세바에 가서 사환은 거기 옷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더 이상 어떤 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었는지 이미 많이 도망을 왔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실족해서 나 못 가겠다고 버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엘리야 선지자는 그를 배려해서 부엘세바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은입니다. 예, 사실 이 단어는 없어도 히브리 성경에서는 되는 단어인데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룻길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2km에서 40km 정도라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뭐 그 한 1km 15분 걸으니까 10시간 정도 걸어야 될 텐데 하루는 이렇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속해서 며칠을 걸으라고 하면 못 걸을 것 같아요. 아마 며칠을 걸어야 한다면 하루 길은 뭐 한 20km에서 많으면 25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엘리야의 이 낙담의 원인은 외부보다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 넉넉하다는 충분하다인데 이것은 그 더 이상 은혜를 이제 안 베풀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넉넉하오니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enough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예, 영어 회화 같은 거 공부해 보면, 뭐 먹을 때, 많이 먹었다고 할 때, I'm enough. 나 충분히 먹었어. 이제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런 의미잖아요. 또, 그 애들이 떠들 때, 엄마가 애들 조용히 시키고, 이제 그만 떠들 할 때, that's enough. 충분히 놀았어. 이제 그만해야 돼. 너, 더 하면 혼나?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예,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enough said. 예, 이제 충분히 다 얘기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예, 그런 의미잖아요. 아마 그 영화는 틀림없이 부부 갈등을 다룬 내용일 거예요. 뭐, 안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느껴지기는 자신도 조상들과 같이 평범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기는 좀 특별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조상들하고 똑같아요. 뭐 하나님 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저 다른 목사들하고 똑같아요. 이런 게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내뱉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뱉는 것으로 저는 이제 여겨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그만 거두어 달라고, 예, 생명 거두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교만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람의 목숨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인데 자기가 이제 됐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짓눌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2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천사가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6절 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맡에 숯불에 구울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있었습니다. 예, 그 어루만지다 이 말은 그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준비해 둔 것이 물 한 병과 함께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숯불에 구운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불에 달군 돌에 구운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로, 그러니까 이 고기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의 우리말 표현은 숯불구이라고 되어 있는데 숯불구이가 아니고 돌판구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 한번 엘리야의 지금까지 행적을 쭉 보면 그 갈멜산에서 450대1로 싸웠잖아요. 그거 굉장히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그런 광란의 시간을 보냈지만 엘리야도 가만히 잠자고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신도 아마 초긴장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그러니까 불로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또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예, 그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자세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얼굴을 넣고 예, 기도를 또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또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달려서 25km를 말보다 더 빨리 달렸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세벨 왕비의 위협이 있으니까 지금 그 최남단까지 뭐 정신도 없이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적 고갈의 제1 원인은 육체적 피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음식을 주었는데요. 어떤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 건강, 즉 마음 건강, 육체 건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두 말할 필요 없이 영적인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 마음 건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 그 순이 맞는데 그런데 몸이 아프면 책을 읽기도 싫고요. 그러니까 마음 건강을 돌볼 여력도 없고 기도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에게 영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몸이 피곤하면은 영적인 거 다 귀찮아집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예, 그리치네가에서죠. 예, 먹을 것을 공급했고 또 사르밧에서는 과부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했는데 지금은 예, 천사를 통해서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1번 하나님의 천사가 공급해 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40일 밤낮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7절 8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길이 너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갔던 것은 죽기를 자청했었지만 이제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음식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지금 아마 엘리야 선지자의 상태를 요즘 그 의학 용어를 써서 표현해 보면 아마 상황에서 오는 우울증일 겁니다. 예, 이런 상황, 이런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는 그 음식물이 굉장히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예, 물론 과식하고 과소비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 그런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좋은 곳에서 함께 먹을 때 작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 시내산까지는 350km 정도라고 하는데 자동차로 제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423km던데요. 예, 지도로 확인을 했더니 아무튼 이것도 거의 직선에 가까울 텐데 그 거리를 40일 동안 걸었답니다. 아까 그 하루 길이 만약에 표면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보면 32km에서 40km 정도라고 한다면 350km면 열흘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40일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천천히 가고 예, 뭐 그 여유 있게 가고 아마 그 자기의 몸도 회복이 되어야 했을 것이고 또 자기 소명을 회복시키며 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0일은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산 위에서 보낸 40일에 비견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에 비견됩니다. 예, 큰 4번 9절에서 18절은 예,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굴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A번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있는 한 굴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누가 남았다고 답했습니까? 9절 10절 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나만.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 있는 한 굴, 예, 그 어떤 굴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굴, 예,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a cave 한 굴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곳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 정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많은 굴 중에 한 굴, 그냥 보이는 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전과 관련이 있는 한 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뭐 본문에 다른 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그 학자들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한 장소에 두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면 죽으니까 등을 보여준 곳이 있는데 그 반석 틈에 두고 예, 그 등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반석 틈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곳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진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또 상황을 돌아보고 사명감을 구체시켜주기 위함인 것이죠.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모세와 관련이 있는 곳이죠. 또 장소에서 또 자신의 상황, 정체성 이런 것들을 되새기게 해서 사명감을 구체시켜주는 것인데, 이 장소하니까 브랜드 제게 떠올랐던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자랐던 교회,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몇 번 못 가봤습니다. 한 몇 번도 못 가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랐던 교회에 가면 제가 꼭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제가 자랐던 교회는 예배당이 작은데 2층은 소위 본당이고요. 장의자가 있고 1층이 교육관인데 마룻바닥입니다. 예, 지금은 아마 거기를 없앴던데 그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앞쪽 그 정면 양쪽에 조그만 방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방에 제가 거기서 진짜로 많이 잤습니다. 예, 거기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그때는 뭐 복사 문화가 아직 확 들어오지 않았을 때라서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높으신 분들은 예전에 등사기 밀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등사기 많이 밀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그 기름종이에다가 철필로 그 악보를 막 그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름종이 올려놓고 이제 등사를 해가지고 주일날 쓰고 했거든요. 그런 추억들이 있는 곳이고, 예, 무엇보다도 거기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예배당을 가면 뭐 소위 본당은 안 가봐도 거기는 꼭 가보고 싶어요. 예, 지금은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리에 서면 예전에 제가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 기억나거든요. 예, 엘리야 선지자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인지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장면을 틀림없이 떠올렸을 거예요. 예, 예, 열심히 유별나다고 했는데 예, 열심히 유별나다는 매우 질투하다의 뜻입니다. 예,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당한 질투를 했다는 의미인데요. 예, 이 질투는 결혼과 관련한 질투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예. 예,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교우님들을 모두 다 사랑하지만 제가 제철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이잖아요. 제철을 두고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배신이에요. 예, 지금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에게 가서 그 사람을 자기 배우자처럼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약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또 외로운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대놓고 나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오바댜가 먹였던 그 100명의 선지 생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굉장히 고군분투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산에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지진, 불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 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는 사명감과 헌신의 자세를 고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다는 의미는 기도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재판을 받다의 의미도 있는데 사명감을 고쳐시켜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바람, 지진, 불 등은 하나님의 현현때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발매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을 멸할 수 있는 두려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재함을 보여주지 않고 세밀한 소리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이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13, 14절 볼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질문과 엘리야 선지자의 답변이 9절과 10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반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반복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네가 선지자로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니? 그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내가 스스로 잘 답해가고 있는가? 내 삶이, 내 사역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맞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교우님들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이 질문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여기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지? 예,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디번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여하신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 너는 또 예,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였고 그 신하가 벤하닷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후에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예, 뒤에 뭐 계속 이 하사엘의 이야기는 나오게 됩니다. 하사엘은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름 부음을 좀 광의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나 뭐 구별하는 것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한 것은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삼을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니까 이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는 수단으로 나번 예, 1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후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 그 내용은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은 엘리야 선지자와 그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는 그 아합 왕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역시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데요. 후에 왕이 되어서 아합 왕의 아들 요람 또는 여호람을 비롯하여 아합 가문을 몰살시키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 다번은 우리 읽었으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요. 선지자로 부른 내용만 있습니다. 예, 엘리야는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훼다.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와 예, 유사하게 보입니다. 예, 2번 칼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을 이스라엘에 얼마나 남겨놓겠다고 하셨습니까? 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7천명요. 우리가 앞에 지금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 특히 우상 숭배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될 라는 것입니다. 이 7천 명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에 그 숫자가 남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남길 것이라고 I will live. 예,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앞으로 칼과 칼이 난무하는 때가 이를지라도 그럴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그 성경에 나오는 소위 남은 자 사상과 과 연결이 됩니다. 다 배신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예. 하나님 언제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예. 저는 한국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욕을 많이 먹고 세상 사람들 아무리 손가락질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바라기는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다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 혼자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7,000명이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건 더 뒤에 이야기인 거 아시겠죠? 네. 또 이 7천은 문자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완전수인 그 7의 배수임으로 미래에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큰 5번 9절 19절에서 21절은 아벨 무홀라에서인데 아벨 무홀라는 엘리사의 고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뜻은 춤추는 곳입니다. 1번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던졌습니까? 19절 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가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예, 겉옷을 던졌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도 떠나다 만나다 이 동사로 보아서 예, 즉시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명의식이 회복된 듯합니다. 열두 결의소는 예, 결의소는 소 두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농사 짓는데 소를 24마리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1 결의는 다른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끌고 가고 자기는 12번째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엘리사는 굉장히 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겉옷은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무를 그 감당해 달라고 예, 지금 그 옷을 던진 것입니다. B번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로 가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20절 21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예, 그 부모와 입맞추게 해달라고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예, 버리다 달려가다 이 동사로 봐서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해 달라는 이 요청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모 인사하게 달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기가 정말 지금 당신을 따라갈 건데 그래도 그 부모님께 그 say goodbye 인사는 하고 이제 제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허락해 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은 그 아직 부모님 안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받아서 오겠다는 겁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표면적으로 똑같은데 의미는 정반대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표현이 같다고 의미까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문맥 속에서 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잘 해야 예,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유머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러시아의 한 대학 교수가 문법 중에서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교수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는 긍정과 부정이 합쳐지면 그 의미는 거의 다 부정이 된다. 그렇죠? 우리말도 그렇죠? 예. 그런데 부정과 부정의 뜻이 합쳐지면 긍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러시아어에는 부정과 부정이 합쳐져서 부정이 되기도 한다. 러시아말 모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있다. 그렇지만 긍정문은 긍정과 긍정이 합쳐져서 부정이 되는 언어는 세상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듣던 한국 학생이 혼자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도 그러겠다. 예.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뉘앙스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엘리사는 소, 결의소를 잡고, 그러니까 두 마리 잡았겠죠. 소의 기구를 불살라고, 그것으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였습니다. 예, 이제 자신의 농부의 삶을 포기하는 실제적인 순종이죠.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1500명 먹는다고, 그러죠. 맞죠? 네. 한 1500명 먹는답니다. 예, 그러면 소 두 마리 잡았으면 최소한 3000명이 먹었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먹었을 거예요. 예, 6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엘리사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부엘세바까지 도망갔고 또 거기서 홀로 강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정신적 탈진이나 소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너무 혹사하면은 영적인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을 과하게 쓰지 않아야 합니다. 예, 만약에 그 헌혈을 하는 사람이 내가 헌혈하는 것이 좋다고 매일 헌혈을 한다. 그 사람 곧 죽을 겁니다. 예. 헌혈하고 나서 그 피가 생기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시간들이 없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떤 봉사하는 것도 좋고 한데 자기가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자신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그 봉사의 삶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주는 음식물을 먹고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냈듯이 육체적인 힘과 영적인 공급 이것들이 다 함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하고 뭐 경건서적 읽고 등등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중부기도 특별 기도회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인도를 했는데 이 중부기도 특별 기도회나 뭐 그 금요 집중 기도회와 같이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 때에 제가 늘 제일 유념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데 몸이 피곤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면은 집중이 저는 잘 안 되고 몰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먼저 그 기도 제목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그 충분히 기도를 해야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원치 않아도 자꾸 이렇게 그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머릿속이 너무 산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몸을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반복해서 인도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몸이 지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주일날은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죽일 날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디얼하긴 한데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한 가지씩만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고서 어떻게 안 해. 믿음 없는 사람은 보고도 할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게 현실이긴 한데 만약에 뭐 5가지, 6가지 이렇게 봉사하다가 탈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봉사도 다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봉사를 함께 나누어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의 탈진을 막아주는 일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 나오시는 분, 구역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예,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나합은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 임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규정을 하든 정해놓든 내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을 생활화해놔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 뭐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면 적어도 내가 3년에 아무리 안 해도 5년 안에는 한 번은 읽어야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30년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고 가면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접하지 않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넓고 깊게 알아갈수록 아마 그 뭐 제가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전하는 말씀이 다 다르게 들릴 거예요. 틀림없이 다르게 들릴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훨씬 더 많이 들리고 더 깊이 들릴 것입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앙 성숙에는 직선과 곡선의 모양이 함께 있는 것을 안다. 직선과 곡선의 모양이 함께 있는 것을 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세벨 왕비의 살해 위협에 브엘세바까지 도망도 갔습니다. 신앙생활과 신앙생활 성숙이 직선인 사람만은 없습니다. 우리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흔들림에 피는 꽃. 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림에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예. 흔들리지 않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성숙한 신앙인도 다 믿음 생활에 직선과 곡선이 오가며 성숙해졌나니 흔들리지 않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어디 있으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내가 지금 직선을 그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곡선을 그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임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임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렛시넷과 사르밧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호렙산의 한 굴에 있을 때도 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인 것을 압니다. 다음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안다. 강한 바람과 지진 불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과 같은 일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을 보고도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 기독교는 계시 즉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틀림없이 초월적인 요소, 그 이적과 같은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유다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인데요. 예전에도 우리 한번 암송한 일이 있는데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 말씀 아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부엘세바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참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피신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생소하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이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직선으로 사선을 그어져 위로만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돌아보면 그런 때는 아주 잠시였고 오히려 부침이 있고 또 때로는 돌아서 가기도 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선의 모양을 갖든지 그 끝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말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없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외면하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 더 소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고 성숙시켜가는 것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늘 그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이 간증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 성숙에는 직선과 곡선이 함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임하는 것도 알기에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